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한 주씩 교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죠.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사는 길에 대해서 배우고 그런 사람들을 장려하고 칭찬하고 상급을 주는 것이 우리 이 세상의 제도들의 특징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무리 교육하고 열심히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표창해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악이 횡행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한 것이 항상 가득하고 그것이 수시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이나 어떤 훈련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어떤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생명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이 그 생명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준다고 하고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워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것은 명색은 생명을 준다고 하지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런 교육 훈련이나 자기 자신이 철학이나 어떤 좋은 사상을 배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인의 바탕 위에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초가 죄인이기 때문에 전부 죄된 행동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된 행동이나 악한 행동, 불의한 행동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의 죄인됨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죄인됨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돼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바로 죄인된 모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로부터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그 예수 믿는 그 핵심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말하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내가 새롭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표현이 우리가 태생적으로 나는 것은 한 번 나는 것이고 이것을 예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동안에 다시 한 번 나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거듭남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믿으려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그것이 곧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교회에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 구원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고 미래의 약속이니까 뭐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모르겠고 하여튼 이 미래에 천국 간다,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구원을 알고 있어도 거듭남은 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제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미 구원은 받았고 이제 거듭남은 좀 더 행위가 좀 변했을 때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나 거듭남은 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고 거듭났다는 것은 곧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날 때 이렇게 못해서 나는 것은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는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거듭나는 것인데 그렇게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께 묻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오셔서 여기서 배우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착하고 선하게 살고 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남을 도와가면서 살라,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거듭남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은 밖에 교회에서 듣던 그 말씀하고 뭐 같은 표현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은 다가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내면이 바뀌고 여러분 내면이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거듭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거듭남 생명, 거듭남의 생명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기존 생명으로 살았었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 안이 새 생명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고 이들이 죄 없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됐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에 의해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잉태가 된다. 잉태가 되면 여러분들은 열심을 내서 이 말씀을 따라 나서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이렇게 따라 나서기 시작하면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듣는 과정을 통해서 또 책망을 받고 조명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차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래서 다 자라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여러분 안에 차게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여러분 비로소 인생을 제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남들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남은 인생 동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인 것이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 이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잉태하게 했을 때 그때 이후로 우리는 그냥 그대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후로 우리에게 어떤 싸움이 어떤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기존에 이 세상을 살던 방식대로 살았던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돼서 그리스도가 내 앞에서 말씀을 계속 나한테 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나의 이전 생활의 방식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조명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받아들임직하면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받아들이다가 어떤 한계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옛 생각이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믿어주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시고 또는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었을 때 우리들은 내 안에서 이제 어떤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전에 나의 삶의 방식대로 살려는 나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내 앞에서 그것을 말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생명이 서로 싸운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두 생명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형제 간에 송사가 있다. 이것은 바로 이 둘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일 내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가 이김을 여러분의 힘으로 이긴다고 거절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은 옛 생명을 그냥 가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옛 생명, 옛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여러분 안에서 키워나가게 되는 것이고 종국적으로 이 생명을 해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이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형제 간 옛 생명과 새 생명이 충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아주 간곡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네가 내 말을 듣고 판단해 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빛의 조명을 받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계시를 받으면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몰라서 지옥 가는 거지 알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여러분이 노력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너희가 송사함으로 너희가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나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또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다. 성사가 붙었을 때 네가 대상으로 삼는 그가 너희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것도 믿는 자들 앞에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사함으로 너희가 완연한 허물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송사를 한다는 그 자체로 너희가 이미 허물이 있다는 것을 드러났다. 송사의 결과와 상관없이 송사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허물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너희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차라리 속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불의를 당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속아주는 것은 어떻게 속는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아마 세 번째 말씀 8절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한다. 믿지 않는 자들한테 앞에서 송사한다.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6장 6절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자, 여기서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석가들은 1절부터 계속해서 교회 내의 형제끼리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밖에 이 불신자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판단을 받는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걸 이 문제로 다루고 있는 거죠. 교회 내의 세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저쪽 세상 재판관한테 심판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을 놓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재판을 받는 것으로 너희가 세상 재판을 받으러 가지 말아라. 이 말 자체도 이것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 일? 이 세상 일이죠. 세상에서 있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았으면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 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것을 구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말씀은 왜 그렇게 해석합니까? 교회 일을 세상 일로 갖고 가면 나쁜 사람이다. 이 교회 안에서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의도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것은 세상에서 착한 일 하라는 그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된다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그 억지로 그것을 세상적인 재판으로 한 게 틀렸다고 제가 억지로 말한다기보다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용도 폐기가 된다. 그런 해석은 용도 폐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해석이라면 특별히 뭐 주석가나 목회자의 해석이 필요가 없겠죠. 그냥 읽고 그대로 딴 사람들도 그냥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대로 행동하면 천국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여기서 이 형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만나서 삶에서 만나서 그의 인덤을 받으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아 예수 믿는 길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선행을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내 앞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을 계속 들어서 자라는 생명이 자라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이 예수 믿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 제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에 의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잉태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몰랐던 것들이 새롭게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새로운 생각이 여러분의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새 생명이 잉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린 날 때부터 옛 생명을 갖고 있죠. 기존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생명을 갖고 있는데 그 위에 여러분의 자유구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위에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이 얹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있게 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에서 온전히 고침받을 기간 동안에는 두 생명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옛 생명, 하나는 예수에 의한 새 생명. 이 두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있는 그 생명이 형이겠어요? 동생이겠어요? 그게 형이죠. 왜냐하면 기존에 내 안에 먼저 있던 생명이니까. 그게 형이 생명인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가 주는 생명은 나중에 왔으니까 동생의 생명, 아우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된 사람은 형제가 내 안에 있는데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둘이 싸우죠. 누가 힘이 세냐면 형이 세죠. 형이 기득권을 갖고 원주민이기 때문에 힘이 더 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형이 이 말씀을 거절해서 딱 막아버리면 나의 안에 있는 아벨의 생명은 죽어나가는 것이죠. 이 형이 이 아벨의 생명이 계속 들어오도록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면 그러면 아벨은 살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 형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이제 과도기이기 때문에 두 생명이 있는 것이지
이제 때가 되면 이 형의 생명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있는 옛 생명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아벨의 생명이 동생의 생명이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반비례해서 이 옛 생명은 죽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이 두 생명을 갖고 있는데 이 두 형제가 송사를 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을 예를 들어서 내 안에서 새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착착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다 받아들이고 행동도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죠. 사도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내가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송사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내 안에 두 형제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있을 때 둘이 어떤 갈등이 있고 서로 충돌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 누구 편을 들어주라고 얘기를 할까요? 바울은 당연히 아벨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 바울의 얘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은 내가 대변해 주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아벨은 누가 대변해 주냐면 내 앞에 있는 바울이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냐면 구원받을 나 자신하고 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형과 아우의 싸움은 결국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하고 고린도 교인들하고 그 사이에 개개인 사이에 갈등이고 전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갈등이 있게 됐을 때 너희들은 누구한테 갔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가서 판단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믿지 아니한 자들은 누굴까요? 가인이고 가인을 대변하는 나죠. 내가 이거 가지고 여기서 내 안에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형과 동생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전부 나에게 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인에게 힘을 주려면 가인이 힘을 받는 것이고 아벨에게 힘을 주려면 아벨이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두 형제를 어디다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한테 힘을 준다는 얘기는 가인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죠. 가인은 세상 땅의 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 나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 안에서 내가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생명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사망으로 죽느냐 아니면 생명으로 일어나느냐 이 두 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의 경우에는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하고 말씀을 드릴 때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결정을 받아야 될 그런 순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으로 가져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럼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고 믿는 자 성도가 되었으면 이미 이런 갈등이 없는 사람이죠. 이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자라나지 못해서 자라나지 못한 부분이 갈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한테 가냐면 믿지 않는 내 자신에게로 판단받으러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믿지 아니한 내 자신에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혜 있는 자에게 가지 않으냐고 믿지 아니한 자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내 자신을 얘기를 어린 내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누구한테 갔냐면 바로 자기 자신, 믿지 않는 자기 자신에게 갔습니다. 그 믿는 사람한테 가려면 성도한테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지혜자 성도한테 가려면 누구한테 가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전하면 사도바울의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사도바울의 얘기를 그대로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갈등이 있을 때 사도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가 된 사람은 갈등도 없는 것이고 갈등이 있을 때 그나마 성질나고 신경질날 때 그때 이걸 누구한테 가져가냐면 그 말씀을 전한 자기를 분을 내게 만든 그 말씀을 전한 자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게 맞는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믿지 않는 자에게 판단을 받아서 지배 판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냥 억하심정만 생기고 분만 더 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이가 옳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거절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이런 상황을 놓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 상황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있는 그 상황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자기 옳다함을 거절하는 얘기죠. 그리고 옳다함을 자기가 겪고 아니, 내 옳다함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받겠다는 그런 마음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옳다함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그 옳다함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옳다함은 뭡니까? 가인의 옳다함이고 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옳다함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옳다함이죠. 이게 예수를 따를 때 그 옳다함을 버리라고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실 텐데 그 옳다함을 버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거 놓으면 난 죽는데 그거 나오면 큰일 난데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놓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고 그것이 자기 옳다함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예수 고침받는 과정에서 예수를 따를 때는 나는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 대적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는 그 대적을 내가 내려놔야 내가 너한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이 내려놔야 문을 열어야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 계속 문 닫고 있으면 예수께서는 문 밖에서 서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예수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이 내용은 그래서 내가 이 태어난 이 땅에서 사는 내 생명을 발동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하고 자기가 이 땅에서 그 옛 생명을 살리려고 하게 되면 여기 너희 옛 생명을 살리려고 하면 구원코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새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으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면 너네들은 새 생명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대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옛 생명이 돌아가시면 새 생명이 들어와서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옛 생명이 계속 버뜩 있으면 새 생명은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과 상관없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거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의 옳다함 내려놓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절하고 얘기를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건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지는 거예요, 이거? 이걸 지면 뭐가 밀고 들어오냐면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 이게 남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형제지간에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고 씩씩거리던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집에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많이 있었죠. 근데 많이 참으시고 지금까지 오셨어요. 그럼 그만큼 자라난 것이죠. 그것이 그때마다 전 여러분들한테 집에 가서 여러분 혼자 생각하면 100%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지금 마귀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저하고 상담하시라고 집에 가고 싶어도 집에 가기 전에 저하고 상담하시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한 대로 분리 믿지 않는 자에게서 판단받지 말고 믿는 자 앞에서 판단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이 말씀하고 일맥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어서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6장 7절 읽고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6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여기서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완연한 허물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우리 모두는 인간은 죄악 세상에 태어난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 된 상태에서 떠나서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산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않으면 자기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너는 썩어질 세상 것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살다 그 인생 허비하다 왔으니까 너는 죄인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미 죄인인 것이고 죄인의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또 죄인으로서 확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고 생명이 한번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그냥 죄인의 생명으로 왔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가 개입이 돼서 이 죄인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전환이 되게 이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들은 이쪽 사망의 길로 안 가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잘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때 송사가 일어난다. 말씀을 듣고 내가 못할 일을 하라고 하시네. 이렇게 여러분이 하게 된다면 그것은 형제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형제 간에 충돌이 일어났지만 실질적으로는 말씀을 전한 자하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분이 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하고 들고 일어난 게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송사가 벌어진 거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사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6장 1절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고린도전서 6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 같습니까? 우리 지금 읽은 얘기하고 형제와 형제끼리 송사했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간다는 얘기하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이 일이 있는데 이 송사가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가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로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정한 세상 것을 끊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특정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 높은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높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자기 몸의 건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놓기 힘든 것. 뭐 가족관계들, 가족이 뭐 나의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요인이 될 것 같으면 예수께서는 그것을 끊으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걸 끊으라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이렇게 끊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세상에 물질이 있어야 내가 나중에 어떻게 장례라도 치르지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고 또 내가 몸이 건강해야 어떻게 교회로 나온 거 아니겠냐 이렇게 여러분의 어떤 항변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옳다함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이런 세상의 옳다함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살아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옳다함 때문에 이것을 놓으라는 얘기가 여러분의 억하심정으로 닥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것을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하고 여러분이 버티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 글쎄 생명의 말씀이 쫙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일이 생긴 거죠. 형제 간의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간의 일이 이렇게 생기면 이 일이 어떤 결말을 받으러 어떤 판단을 받기 이전에 일을 생긴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불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허물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절하게 되고 거부감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부감이 들어서 여러분 결말을 보기 이전이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거부감을 표현했다는 자체가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순적하게 받지 못하니까 너 그만큼 이 부분 자라나지 못한 분이라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송사가 없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말씀이 순적하게 들어가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이것이 맞는 것인데 우리들은 아멘으로 항상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자라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이것이 저항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일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이 생겼다는 그 자체는 그 사람이 아직 그 부분이 자라나지 못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허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걸 이해를 하셨죠? 우리들은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 안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받아들이게 치고 나오게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고 나와서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이라도 이 치고 나왔다는 자체가 너에게 완전히 허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어렵고 껄끄럽게 들린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말씀이나 교회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다가가는 그 말씀이 100% 순적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이 그만큼 자라났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조명을 할 때 걸리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그것이 여러분이 아직 나는 유목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사도벌이 우리를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바꾼다는 얘기는 억지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춥니다. 이렇게 해서 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그렇지만 저 여러분에게 빛을 조명해 주면 내가 이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게 되는 그런 행태가 나오게 되는구나. 이걸 놓으니까 이쪽이 문이 열리더라.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되겠어요? 고개를 이쪽으로 돌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야, 똑바로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명령이 아니라 똑바로 정신 차려서 봐, 너네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시라고 얘기를 한 거죠. 계시의 빛을 비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라고 명령을 하지만 복음은 빛을 비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 어떻게 할래?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네가 보는 거 뻔히 네 눈에 보이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의 단지 그걸 못 보니까 보라고 깨우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바울은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송사 자체 이런 갈등 자체가 있으면 안 되고 아직 자라나지 못한 증거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이거 다음 말씀 보십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그 후반부 보십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않느냐?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도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형제하고 송사하고 불신자에게 가져가는 것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너 좀 불의 좀 당하면 큰일 나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형제 간에 돈 좀 띵이면 뭐 큰일 나냐, 불의를 당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들리고 또 형제가 널 속여서 널 이렇게 탈취했으면 속임 당하는 것 형제가 하는 건데 그거 좀 참아내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들리죠. 불의를 당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 네가 돈 꺼졌는데 못 받아도 네가 불의를 당하고 그한테 속았다고 해. 네가 좀 참아. 네가 좀 훌륭한 사람이니까 좀 참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그것도 예수님이 하는 말씀도 아니고 바울이 하는 얘기도 아닌 것입니다. 그 왜 참으라고 어떤 근거에서 참으라고 합니까? 물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에 맞게 여러분 인도하면 그때 하면 되는 것이고 가만히 책 읽고 여러분 책 읽고 이걸 이대로 여러분들이 행동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그 행동에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너그럽게 돈 떼어먹혀도 그냥 너그럽게 용서할 마음이 있으면 그건 여러분 마음이 편하면 그렇게 하시면 좋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을 천국 보내거나 여러분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했을 때 여기서 불의라는 것은 누구의 시각에서 불의냐면 옛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불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불의하고 나의 불의하고 내가 보는 불의하고 어린 내가 보는 불의하고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사도 바울의 보는 불의하고 둘의 불의의 정의가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정반대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특히나 이것이 누구하고 부딪혔을 때 참 의로움하고 가짜 의로움하고 부딪힌 거 아니겠어요? 이거 불의죠. 이거는 가짜 의로움하고 부딪혔을 때 결국 이 불의는 참 의를 불의라고 보는 것이고 근데 참다운 의는 이 불의가 불의인 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불의를 당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둘이 두 가지 의로움이 충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옳다함과 나의 의로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옳다함이 부딪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피차 간에 상대가 불의하다고 봅니다. 부딪혔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가 불의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네가 불의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누구 입장에서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인들 불의한 아직 불의한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 너희가 불의한 것을 네가 좀 겪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선과 악이 도치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자주 찾고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석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악한 자가 의로운 그리스도가 악한 이 불의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때리고 조명할 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불의하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남에게 도와줬는데 왜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세상껏 누릴 만큼 누리고 있는데 이거 왜 끊으라고 하는 거야? 하니까 이 불의하고 불안당처럼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눈으로 봤을 때 선이 불의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렇죠. 절대선인 예수를 불의하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불의를 참으라. 너 형제가 부딪혔을 때 너희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바울의 이 의도는 네가 생각하고 있는 불의가 가짜 의로움인데 네가 의롭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짜 정당함이고 가짜 의로움인데 의로움이지만 내가 너의 말을 들어서 그것이 의롭고 정당하다 하더라도 네가 생각하는 불의를 내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불의를 지금 다하는 것이 네가 너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네 말을 빌어서 네가 나를 그 진리의 말씀을 불의하다고 하지만 네가 진리가 불의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기 때문에 이 당해라 이것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불의를 당하는 거예요, 안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불의를 안 당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눈을 때 불의 당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의로움이 들어오는 것이죠. 의로움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 불의 좀 당해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참아주고 네가 돈 띄는 거 좀 참아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너에게 부딪혔을 때 이게 불의한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무리한 걸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네가 생각하는 불의를 무릅쓰고 순종하고 따라 나서라는 것이 내가 너를 살리는 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불의는 누가 생각하는 불의냐면 어린 아이들, 고린도 교인들,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가짜 불의는 의로움이죠. 그 불의가 아닌데 불의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내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의로움이 있죠. 나의 옳다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느라고 누구의 의로움을 거절하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거절하게 되는 거죠. 저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잘 따라 나서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시인하고 따라 나서는 것이고 만일 여기서 부딪혀서 잘 따라 나서다가 어떤 말에 부딪혀서 여러분들이 저항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를 따라 나서고자 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여러분 개인의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를 내가 따라 나서야 내가 사는 것이고 나의 의로움을 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내가 불의를 당한다는 얘기는 너의 의로움을 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가짜 의로움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불의를 당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느라고 하나님의 의를 거절해서 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자,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움직이는 의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의냐 나의 의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의, 내 눈앞에 있는 의고 사도 바울도 자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좀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의가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자기 스스로의 의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자기 의로움으로 살죠. 자기 옳다함으로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예수의 말씀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의로움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태생적으로 갖고 오는 이 세상에서 획득한 의로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죄의 행동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도 자기 자신은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바카바 근처와 회양의 십일조를 드렸고 정말 불의 토세 가늠하지 않은 그런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이 봤을 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그 의의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의인 것이고 이 세상에서 벌어먹고 살기 위한 그 의로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 의죠. 가짜 의. 그런데 이 유대 백성들은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의의를 거절했다. 그걸 가짜라고 하는 이 얘기를 거절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우에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가 가짜 의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받아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짜 의의를 네가 한번 받아준다고 생각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든 그 고비를 넘어야죠. 우리가 그걸 거절하는 마음을 어떻게든 넘겨야 그 다음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너희가 그 불의를 당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한다고 해서 이들이 죽는 게 아니라 의로움을 세상으로 간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기 때문에. 이해하셨나요?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거 불의라는 생각이 들어 내가 불리하다 생각해서 막고 섰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내가 받으면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야. 난 그럴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차라리 불의를 당해서 불의해서 넘어진다고 해라. 그렇게 해야 이들이 생각이 바뀔 거 아니겠어요. 그나마. 불의가 넘어지면 이제 의로움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차라리 대적하지 말고 불의를 당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가 불의인데. 자기가 부르면서 그렇게 이렇게 지금 사도바리 그걸 인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들을 때 말씀과 어떤 충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교회 나오면 복받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복받을 이유가 없지. 교회 나가면 헌금이 나고 봉사 나고 주일날 등산도 못 가고 망해.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내가 속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 옵니다. 그렇지만 야, 한번 너 속는 셈 치고 교회 한번 와봐. 이거 와보니까 자기 팔 잡히고 등산도 더 갈 기회가 생기고 장사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부딪혀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느냐? 차라리 네가 속는 셈 치고 한번 이리 와봐. 이 순종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내가 속아서 네가 속아서 못 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못 믿어서 못 간다고 하지만 한번 속아봐서 네가 생명을 받아봐라. 그러면 알게 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두 개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아니하냐? 또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거 뭐 형제가 돈 떼어먹었는데 그걸 뭐 속임수로 속았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걸 안 받는 것을 네가 불의를 당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건 세상 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죠. 자, 이제 나머지 이제 3절의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시간에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형제가 형제를 송사하는 것, 그것도 불신자 앞에서 한다. 이런 얘기는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사람, 자기 안에서 자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충돌이 있게 되는데 그에 바로 형제 간에 일이 생긴 것이고 이때 우리들은 불신자인 내가 아직 어린 나에게 가서 그것을 물어보지 말고 누구한테 가서 자기에게 말씀을 준 그 성도, 자기 지혜자한테 묻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피차 송사한다는 것은 이미 너희가 완연한 허물이 있다는 것을 네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다. 말씀이 딱 받아들이지 않고 딱 억하심정 생기면 네가 아직 어려서 그런 것이고 그걸 고쳐야 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말씀이 순적하게 자기 자신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억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말씀과 부딪힐 때 차라리 말씀이 너희에게 불이하다고 생각하지만 불의를 한번 당해보고 그 말씀이 너를 속인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에 한번 속는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들여봐.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그 옳다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그 생각을 바꾸기 전까지는 이 장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거 꺾어야 되는 거죠. 꺾어야.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너희가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생활 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바울의 이 얘기가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장벽이 없죠. 그냥 서로 이 바울이 한 얘기가 제 얘기가 되는 것이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한 얘기가 바로 바울이 우리한테 얘기한 얘기하고 똑같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나를 살려내는데 치명적이고 아주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혹시 거절하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또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이렇게 말씀해서 해결받게 되게 된다면 점차로 여러분들은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점차 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진정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